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이 원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처음 불순종한 그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멀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요나 안에서 공존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신저로 요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익히 잘 알려진 꽤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 시대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한 능력 있는 선포자였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순전한 일꾼들이 당시에는 즐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할 선지자로 요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요나에게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게 가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적인 배경은 주전 750년경부터 700년 사이로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냐? 그는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부국 강병을 이룬 왕입니다. 요나라는 이름이 요나서 외에 성경 한 군데에 더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요나인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여로보암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실 거야.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야. 너는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를 포함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움켜쥔 대제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사실 북이스라엘도 예후왕 때 이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고대 근동을 패권을 움켜쥐었던 아수르가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잠시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여로보암 2세는 아람 지역을 흡수해버리죠. 오직하면 이 시기를 황금시대 혹 은빛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군사력, 모든 경제력, 모든 정치력, 모든 외교력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이제는 이스라엘 지역보다 더 큰 세계를 꿈꾸며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에 누렸던 이스라엘 영광을 재현하기를, 꿈꾸기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큰 세계로 나아가야 되니까 대제국들이 섬기는 신, 글로벌한 신, 선진 문명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등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시죠.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해 또 다른 커넬을, 카드 하나를 꺼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아수르가 잠시 주춤하고 내분으로 잠시 힘을 잃어버린 상황이라 북이스라엘이 잠시 숨통이 트인 거지 여전히 아수르와 북이스라엘 두 국가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힘의 차이가 존재했고 아수르는 거의 40년가량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으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입니다. 쉽게 말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수탈의 아이, 착취의 아이, 민족 고통의 근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죠. 요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절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적인 적대감이 있었겠죠. 무려 40년 동안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 36년 식민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치를 떨지 않습니까? 만약 1941년 우리나라 수많은 처녀들이 정신대에 끌려가고 많은 조선인들이 실험하는 마루타라는 생체 도구로 사용되고 나중에는 조선의 어린 소녀들을 비행기에 태워 미군함에 들이받아 죽으라는 카미카제로 보낸 그 일본 수도 동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어 일본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이미 아수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투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어릴 적부터 그들의 악행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짐승처럼 맞았고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요나 입장에선 이 아수르가 주는 공포와 트라우마가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거리상의 문제죠.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대략 1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30km니까요. 왔다 갔다 왔다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어떤 군사라는 인적 자원을 붙여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운송수단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사막을 뚫고 1200km라는 대장장을 혼자 소화하기에는 엄청난 지리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네 번째 장애물은 유대인의 뿌리 깊은 선민의식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민족 우월주의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 이유도 요나가 불순종하기로 마음먹게 타당한 이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매우 노련한 선지자였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전하라 하는 그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들마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하신 바를 그는 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나서 이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서운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저 철천지 원수가 우리 민족을 40년 동안 짓밟았는데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도구로 어떻게 나를 보내실 수가 있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요나의 모습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닫힌 문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문제와 관계의 깨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해결해야 할 과업과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 자녀의 진학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가정에게는 출산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러한 삶의 굵직굵직한 문제와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열심히 충성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응답도 더디고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면 좋을 텐데 여전히 동뜨기 전처럼 캄캄하고 그럴 땐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요나와 닮은 우리의 자화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요파 항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멀리 도망가고 싶은 그곳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인생 내 맘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그 요파 항구.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주로 삼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 사업이 잘 안 될 때,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여 실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늘 내재하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닌 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요나에게 폭풍우를 통해 또 가시덤불을 통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해시키시고 실패했다 포기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일으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요나와 같이 마음 가운데 양가 감정으로 어렵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에서 그 발걸음을 돌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하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평함이 내 인생 가운데 사라졌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내게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